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소리 조금 조정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000번째 예물 38번째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째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경배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가슴에 꼭 품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르켜 주셔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피와 땀과 같은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참으로 가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용학 장로님, 정년의 권사님, 사위 되시는 우리 오민수 목사님,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그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었는데 아덴에서만큼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전해야 되겠다. 이것만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왔죠. 아주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는요, 철학적인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음란한 사람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덴에서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점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부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대형 교회, 큰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힘을 대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이 성 중에는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너는 계속해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직접 우리가 들으면요, 아마 그 듣는 사람은 초인적인 힘이 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직접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곳이 악을 골짜기든지 고린도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한 힘이 그 속에서부터 솟아날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직접 이 음성을 듣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요 슬아에 두지 못하고 슬아에 둔 것이 아니라 이제 멀리 떠나보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보니까 7명이 이제 같이 학교를 찾아서 타 도시로 이렇게 간 것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나면요, 특별히 저는 이제 이번에 딸을 서울로 보냈습니다만은 한번 떠나보내고 나니까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한 번도 떠나보냈던 적이 없습니다. 기숙사에 들려다 놓고 돌아서는데 그 발걸음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서울로 떠나보낼 때에 또 군대로 보낼 때에 그때 우셨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그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는요 별로 그렇게 연락을 많이 안 했습니다. 집에 가면 보니까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문자를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아침 되면은 또 이 아이가 제대로 일어났는지 엄마가 늘 깨워주고 했는데 제대로 일어났는지 일어났냐 밥 먹었냐 성경 읽었냐 계속 수업이 안 늦었냐 건강은 괜찮냐 계속 이런 질문 오고 가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업도 학교 가면 늘 수동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쳤지만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완전히 달라져버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고 난 다음에 아빠, 엄마는 마음에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저희 아마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싶지만은 사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함께 있지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놓고 그 마음이 어떠실까?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해서 보내면서 그 마음이 결단코 편하지만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결단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양과 같은 이 자식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요, 내 자식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십중팔구 잡아먹히거나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힘든 세상에서 이 자녀가 주저앉아버리지는 아니할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이 염려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놓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놓고 성령께서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이 간구하신다. 신이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은요, 본인의 성령께서 그 입술을, 목소리를 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양과 같은 이 자녀를 세상에 보내어놓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약해서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저기 저 유혹 속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시험에서 안 넘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놓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이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걱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그 관심과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사실 걱정이 되어도 늘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아픈 것이 있어도 늘 함께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그 길을 떨어져서 이제는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놓고 마음이 쓰여서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지 못하고 성령님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늘 너와 너의 곁에 서 있겠다, 너와 함께 하면서 산성도 되어주고 그리고 그늘도 되어주고 바람막이도 되어주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쳐다보는 그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주님께서는요, 나만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나만 바라보시면서 빨리 좀 자라라, 빨리 좀 자라서 익숙해져 가시고 넘어지지 말고 싸우면서 나가라, 웬만한 말에도 넘어지지 말고 일어나라, 강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내 전쟁을 좀 해다오, 그 말씀이죠. 내 뜻을 좀 이루어다오, 내 나라와 내 뜻을 이 땅에 좀 이루어다오. 하나님께서는 나만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늘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찬송을 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한번 잠깐만 이 찬송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제가 독창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께서는요, 내가 잘 모를 때조차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서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손을 놓지 마라 그러면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면요 나는 사실을 안 넘어집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금방 일어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늘 함께 계시면서 또 나를 위해서 탄식까지 하시면서 주님 이 자녀 세워주십시오.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좌절할 필요도 없,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만 딱 내밀면 내 손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늘 대기를 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타 도시와는 다르게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주님의 그 약속이요 눈앞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곳으로 초임, 이 부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랬죠. 원래 총독이 부임을 하면요 처음으로 그곳 지역에 부임을 하면은 그 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곳에서 내가 이 총독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최대한 많이 해서 가서 바울을 고발을 하면은 아마 꼼짝을 못할 것이다. 아마 총독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서로 모여서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총독이 처음 부임했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한 사람을 데리고 갔지. 그리고 그러면은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성향이요.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여론을 잡아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일제히 일어났던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론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이제 갓 부임한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상황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이 수법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이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유대인들 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숨어있는 곳에서 이미 계략을 다 짜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계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 가운데 홀로 연약하게 서있는 사도 바울과 힘이 없는 바울과 그리고 이 바울을 좌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총독, 이 모습이 바로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은 사실은 벌벌 떨어야 됩니다. 혼자죠. 상대방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 가운데 서 있는 나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요즘에 자꾸만 이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끌려 들어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갓 부임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총독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참 난감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섰는데 특별한 기적이 없는 이상은 바울은 아마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에 의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9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가 아무리 많이 둘러싸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원수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겠다,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즉 원수들의 손에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권력을 가진 총독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산성이 되어서 막아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홀로 서 있는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딱 붙들고 서 있는 이 바울에게 주신 지혜,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요 어떤 요동함도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라, 전하라. 대신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마 생길 것인데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이상은,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상은요, 바울은 원수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 주실 것이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이 가슴속에 딱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손을 대지 못할 것이고 이길 것을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찬송 인도할 때 인재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인재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철새같이 믿고 있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가슴 속에서부터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 솟아오르고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딱 지금 그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아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마어마한 상을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한 차원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게는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큰 상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만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을 수반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만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건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고 그 좁은 길 기쁨으로 걸어가야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서야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딱 의지해서 서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동네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드러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요, 드러내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한 것, 이것만 추구를 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할 일만 묵묵하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전도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고 오늘 제가 집에 가다가요, 동네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요, 제가 인사 안 하고 인상을 쓰고 지나갔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요, 그분이 딱 서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인상, 다음부터는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은 있죠. 조그만한 애. 걔가 지난번에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이고요. 우리 엄마는요, 사모님이고요. 그 다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아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인사를 안 했더라면요. 아,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덕이 전혀 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이것들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간혹 욕도 좀 얻어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믿고 사는 성도는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그래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서 있는데요, 바울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요,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제 총독이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지만은, 만일 문제가 언어나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면 그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법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법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습니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로 너희들에게 재판장 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고 서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막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갈리오가요, 법정에서 쫓아내어버렸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바울의 원수들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의 원수를 무색하게 만들어가지고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요, 더 놀라운 일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해석을 조금 잘못하시면은 거꾸로, 완전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앞번에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회당장 그리스보,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그리스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쫓겨나고 구임으로 또 다른 사람, 이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요, 갈리오에게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을 잡았죠. 소스데네. 그 자리에 항의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고발하러 왔던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은 것이면, 누가 잡았냐면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 갈리오 측에 서 있는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쫓겨나고 있는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렸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총독은 이것을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이요, 역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해하러 갔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헬라인들에게 회당장 그리스도가 잡혀, 이 소스데네가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더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가슴속에 딱 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충분하게 승리하고 이 땅을 싸우면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분이 나를 꼭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겨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